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고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마지막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6장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오늘 읽으면서 6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와 비교해서 그동안 좀 억울하게 이해되어 온 여인 하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함께 듣기 원해서 오늘도 이 16장에 남아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갈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하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설교 끝날 때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할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 꼭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지 않는가. 그래서 그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례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사례의 의견이죠. 사례의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사례가 원하는 대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성경에 의하면 그 여인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다가 주인의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했던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읽어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밖의 사람들 그리고 그 뜻 밖의 계획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도 있고 또 한 번쯤 하갈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것은 정말 노예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용당했으나 끝까지 버려지는 이야기. 성경 본문은 하갈이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앞뒤 좌우와 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예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 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이런 암묵적인 동의와 침묵 그리고 승인을 받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창세기 16장을 읽어내려가는 이 본문의 배경이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가 7절, 8절, 9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핵심 줄거리가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으면 여종이 주인을 대신하여 임신한 것으로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다 아브라함의 침묵과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본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났다.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도망치는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사라의 이야기로만 읽어도 충분히 은혜스러운데 우리는 지금 이 하갈의 눈으로 하갈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만나주신다, 기다리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나중에 이 이야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한 것을 지키시죠. 그래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정말 칼을 들어서 내려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탑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 도망치는 여인 하갈을 그녀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광야 사막극 한가운데를 임신한 몸으로 걸어가던 그 여인이 어디로 걸어갈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물가에 샘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만나주셨다, 기다려주셨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때 함께 읽었던 건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도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될 여인이 아닙니다.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 여인입니다. 성서가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고 여성 중에서도 그렇게 이름, 특별히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의 이름이 하갈이다. 성서에 기록된 여인들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이집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그분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정말 놀라운 간증을 남기는 여인,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도망치던 하갈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잠깐 더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전사님들과 함께 토론토에 처음 자동차로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에게 토론토까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몰라서.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부담이 없죠. 묻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듣는 사람도 알면 아는 것을 답하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요. 정말 어디서 왔는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은 다 알면서 묻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엄마가 애들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공부했니 안 했니? 대부분의 엄마들은 정말 자기 자식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묻고 있지만 다 알면서 공부한 것 같으면 물을 필요가 없겠죠. 날 닮았으면, 내 배에서 나왔으면 공부를 안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오늘 공부했니 안 했니? 다 알면서 묻는 물음은 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 전사님 가운데 이제 남기솔 전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지방 과정 심사를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심사 받을 때 다 알면서 묻는 겁니다. 무슨 대답을 할지. 남기솔 전사님에게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이런 질문. 남기솔 전사님이 아주 멋지게 답해 주셔서 심사를 잘 통과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영어를 잘하는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흑인들이 쓰는 영어도 다 잘하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 단어에 그 뭐 라틴어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근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신방을 같이 그 장로님과 다니면 그 장로님이 꼭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단어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목사님 저 단어는 저 단어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목사님 저 단어 아시죠? 처음에는 아는 척 할까 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제가 모르는 걸 알면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 기억나는 게 리바이스. 리바이스라는 그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아마 주희 씨가 하는 비즈니스고 주희 씨가 만든 브랜드일 거다. 왜요? 그 리바이스 하는 그 레비 그 단어가 레위 단어에서 왔고 뭐 이런 오늘 설명을 하면서 꼭 뭐만 나오면 그렇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영어가 늘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알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오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 알면서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묻습니다. 다 알면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어디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오셨고 몬트리올로 오셨고 온누리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몬트리올 감리교회에 오신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도 있으나 오늘 이 하갈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인생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 다 알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다 알면서 하나님은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묻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냐? 정말 행복하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냐?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지난 한 주 목사님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목사님들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새 가족이 찾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안 받을까 하다가 지난주에 아버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뭐 예배를 영상으로 들여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8절의 마지막 그가 이르되 하갈이 대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짧은 문장은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갈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대답을 정리하면 나는 종이다. 내 주인은 사례다. 나는 도망가고 있다. 근데 사실 8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름도 알고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하갈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내 주인은 사례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이 하갈의 대답을 원어를 한번 확인했고요. 한국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까지 다 확인해서 그냥 제가 쉽게 고쳤으면 너 지금 어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하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이 도망치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왔다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하갈처럼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네거티브한 것 같아서 제목을 나중에 바꿨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꿈쩍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말하고 또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씀대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뛰쳐나온 하갈인데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답은 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은 하갈이 하지를 못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술 광야 샘곁 그 움직임의 지명을 루트를 찍어보면 그렇게 계속 가면 그 이집트 국경을 지나 이집트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의 종, 애굽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이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본능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대답을 듣자마자 어디로 왔는지 내가 다 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너가 주인이 사례였고 노예였는데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온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답하고 있는 하갈에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다 아는데 너가 가야 될 곳은 내가 가르쳐주겠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궤도에서 이탈할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감사죠.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사실 본문을 좀 괜히 읽었나 싶을 만큼 설교를 계속 써내려갈 수가 없을 만큼 벽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어디서부터 나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하갈, 아니면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그냥 고향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그 여인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 데리고 아무것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뚱이 하나 가지고 피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답을 못한 건지 우리의 추측이 빗나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대개 청소년들이 집 나갈 때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가야 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데 다시 종의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혹한 처사일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더 가혹한 것은 그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야 되는가.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반석이요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사라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도 내 편이 되게 해주겠다. 예전 같은 학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만 믿어라. 일단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모를까. 아무런 약속과 개런티가 없이 그냥 무조건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종하라고 하면 뼛속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인데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도대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가라 하셔야지,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그 길만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갈의 마음속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그 길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로 가라. 그리고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복종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은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면 하갈은 사례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이 이야기 이전에 조카 롯도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왕 돌아가려면 적당히 회개하고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적당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아, 다시는 도망치지 말라고 하갈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더 붙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종, 순종보다 더 러프한 것 같은 이 복종, 절대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내가 사례를 두려워하는 것 하가라 안다. 너가 억울한 것도 안다. 그래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순종하면 상황이 변한다. 순종하면 상황이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꽃길만 걷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다 돼도 거기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나 가혹할 수도 있으나 순종하면 상황이 변한다.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밤이 새도록 실패한 자리라 하더라도 순종하라.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나게 가혹한 요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순종 그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10절, 11절, 12절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죽기보다 힘든 길이라도 다시 사례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 복종해라. 그러면 10절 말씀은 거의 표절이죠. 카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게 해주겠다. 하갈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11절. 이것도 거의 카피입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랑 거의 똑같은 약속을 하갈에게. 너 뱃속에 있는 그 자식이 아들일 거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12절에 좀 러프한 인생을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갈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갈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마쳐야 되는데요. 저는 이 간증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좀 한 맥락에서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간증이 13절에 있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원어로는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요즘 오늘 이 개역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오늘 주보 만드시는 전사님이 영어 설교 제목을 Take care of God, Take care of me 이렇게 God, Take care of me 이렇게 영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보 복사하기 전에 제가 그거 아니라 You are the God who sees me 이렇게 바꾸어야 원어에 충실한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냥 살던 여인입니다. 종으로 잡혀와서 아브라함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겠죠.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집에 와서 종로로 타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갈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이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여인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다시 돌아가라. 너도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여자와 임신할 수 없는 여자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갈과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주인공이 하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함으로써 16장은 끝납니다. 하갈의 입을 통해서 아,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인데 나 같은 이집트 여인, 학대받고 도망가고 있는 여인도 찾아오셔서 sees me, 나를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는,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하갈과 함께 역사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게 되죠. 그 어느 교회 가도 이스마엘 선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뜻은 너무 좋잖아요. 내 고통을 살피셨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오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갈은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 같은 사람까지 보고 계셨군요. 제가 그냥 편하게 직역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정말 맨날 도망만 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다 보고 계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걸음 더 나오라고 하셔도 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멈춰버려졌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 초막 세 개를 찍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 같은 이집트인, 이집트 노예, 그리고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치는 여인도 다 보고 계셨다. 14절. 이러므로 이 이집트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도 짓고 엘로이, 당신은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마치 이후에 야곱이 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우물의 이름을 정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이 여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생존자의 우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묻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다 알고 계시는, 알면서 물어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는 편법을 동원해서, 꼼수를 동원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렇게 계획한 이후에도 자신의 종을 학대했고, 하갈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주인을 멸시했으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하갈처럼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6장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물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원래 그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